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생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데 그 중심적 교두보 역할을 한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와 함께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는데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도시였습니다. 버가모가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곳이 한때 수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주전 231년에서 주전 133년까지 약 100년 동안 버가모는 아탈리드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주전 133년 아탈루스 3세가 서거하기 전 자식이 없었던 그는 나라가 신하들에 의해서 사분오열되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라를 로마에 헌납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패전이나 경제적 난 등과 같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로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버가모를 아시아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역할은 주후 13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을 때까지 300년 이상을 수도로 자리매김되고 있었습니다. 버가모가 규모나 경제적으로는 에베소나 서머나보다 크지 않았지만 수도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와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는 규모나 경제력에 있어서는 인천이나 부산만 못하지만 고도로서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과 고도의 후예로서 높은 긍지를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버가모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더불어 세계 2대 도서관으로 서로 자웅을 겨루었습니다. 도서 수집광이었던 아탈리드의 왕 유메네스 2세는 이집트 북부에 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보다 더 나은 도서관을 버가모에 만들 것을 명령했고 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국보급 학자인 아리스토파네스를 몰래 스카우트해 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안 이집트 왕 톨레미는 분노했고 당시 이집트에서만 생산이 되어 종이로 사용되었던 파피루스를 버가모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피루스를 구할 수 없게 된 유네메스 2세는 그것을 대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도록 명령을 내려 만든 것이 양피지였습니다. 양피지를 뜻하는 영어 단어 파치먼트는 라틴어 카르타 페르가메눔, 즉 버가모의 종이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책을 당시에는 손으로 쓰거나 베끼는 것이 전부였던 그때에 버가모에는 20만 권이 넘는 장서가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버가모는 의술의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는 이 신을 숭배하는 봉고장이 버가모였습니다. 그 신전에는 사제들과 신도들은 물론 병동도 있었고 의학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으로 소아시아의 사람들은 물론 여러 나라에서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병을 고쳐 자신들을 살려준다고 해서 구세주 아스클레피오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세주 예수를 믿고 버가모 사람들은 구세주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의 상징은 뱀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치유됨을 소망하면서 신전 바닥에 누워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신전 안에는 독성이 적은 뱀들이 있어서 바닥을 건너가다가 환자들을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직접 자기 자신에게 손을 대어주는 것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되면 병이 고침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스클레피오스를 버가모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로고와 대한의사협회 로고 등 치료와 관련이 있는 마크에 뱀이 새겨져 있는 것은 모두 여기서 유래합니다. 버가모에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외에도 아우구스투스 신전, 트라얀 신전, 하드리안 신전과 같은 황제들의 신전이 있었고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신전과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큰 신전은 제우스 신전과 아테네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신전이 언덕 중턱에서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버가모 교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의 두 교회인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당신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고 하셨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지심 또 주님의 격려와 주시는 용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에서는 분별과 결단이 느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수록 분별도 하게 하시고 결단도 하게도 하십니다. 한 가정에 태어난 자녀가 부모의 전적인 보호함과 또 책임져줌 속에 있다가 부모의 격려와 용기를 더듬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서 분별력과 결단을 지닌 성인으로 자라가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방들을 다스리는 총독들은 두 개의 계층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검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총독과 또 하나는 검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지 않은 총독이었습니다. 검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총독은 그의 말 한마디로 사형을 즉석에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의의 검이라고 불렀습니다. 버가모에는 검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 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곤 했습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는 것은 버가모 교회 사람들아, 혹시 너희들은 이 버가모를 다스리는 존재가 총독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니? 혹 그가 휘두르는 검이 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그러나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다스리는 존재이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줄 수 있는 것도 나 예수 그리스도이고 너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도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버가모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신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버가모 도시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을 사탄의 권좌라고 하셨습니다. 버가모는 해발 300m가 넘는 구릉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래쪽에서 보면 흡사 보좌와 같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에는 여러 황제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리스의 주신인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고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를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곳에 사는 버가모 교회 사람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다가 헬라어로 카토이케오인데 이것은 터를 잡고 살다, 집을 짓고 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버가모의 가치관에 푹 빠져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아탈리도 왕국의 수도였던 버가모는 자원에서 로마에 바쳐져 로마의 속주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도시들보다도 황제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치료를 받기 원했던 환자들 중 절대 다수가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우스를 버가모의 수호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헬라의 철학적 가치관도 풍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고 하는 의미는 버가모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던 것처럼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에서 나와서 주님의 검,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삶의 자리를 바꾸고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자리는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자리가 화려하게 보이느냐 아니냐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 자리가 높으냐 아니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그 자리가 나에게 이익을 많이 주느냐 아니냐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즐기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높아 보이고 아무리 내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옮겨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으신 질문과 답변을 창세기 3장 9절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아담의 삶의 자리를 물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해야 했음은 물론이고 그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했던 자리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모두 나의 제국이라고 하는 권자가 있는 곳, 버가모의 가치관이 있는 곳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적이거나 단순한 실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좌와 같은 곳에 털을 잡고 살게 되면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 전 4주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절기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이 없다면 성탄절도 사순절도 부활절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실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인간을 비추어주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아도 그의 삶은 삶의 자리는 어두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두움 속에서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어두움이었는지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인간이 빛이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빛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어둠 속을 거닐 수 있는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는 신문의 사회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또한 사망은 모든 것과 단절하게 하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를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였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억만금액을 가진 재벌이었다 할지라도 또 그가 대통령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병풍 뒤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그렇게 분리가 되었던 존재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담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가 없고 또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뚫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담 넘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빛과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고 인간이 있는 담 이쪽에는 어두움과 사망의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모두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도 비로소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바로 대림절의 빛이요 성탄의 빛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역이 단지 복음을 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많아지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두움의 다스림에서 빛의 다스림 속으로 자신의 삶의 터를 옮겨서 그 빛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고 이전에 사탄의 다스림에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비, 베스도 총독을 비롯하여 고관 대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각광이 비치어서 자신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한낱 죄수에 불과한 바울은 어둠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모두가 어둠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들의 눈을 뜨게 해 주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자리를 옮기면 좋겠고 당신들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으로 옮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은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가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자신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후에 그의 눈이 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안수하여 주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자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의 자리에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권자로, 말씀의 자리로, 빛의 땅으로 옮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권자를 기웃거리고 내 욕망의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고 어두움이 주는 즐거움에 넋을 잃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에서 아주 자명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집의 높이나 넓이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더 높은 집, 더 넓은 집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흙, 나무, 돌과 같은 집을 짓는 재료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또한 집을 꾸미는 데는 더 관심이 큽니다. 능력이 되는 대로 자기 자신의 집을 더 아름답게 가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집이 다른 사람의 인생의 집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어야 하는 인생의 집의 높이나 넓이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의 재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얼마나 집을 잘 꾸며야 하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집의 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틴은 사막 지역이라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커다란 바위와 모래로 인해서 지금처럼 포클레인과 같은 장비가 없던 당시에 집을 짓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바위를 찾아서 그 바위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쉽게 짓기를 원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바위와 바위 사이에 있는 모래가 돌처럼 굳어져 있는 곳을 찾아서 그 위에 집을 짓곤 했습니다. 사실 그곳은 건기에는 마른 땅이지만 우기에는 시내가 되어서 물이 많이 흘러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가 견고하고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갑니다.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리고 대망하는 대림절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은 내 삶의 터를 하나님의 권좌 위에 세워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전과는 아주 다른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버가모가 수도로서 가졌던 우월감도 있고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아스클레피오스를 구세주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세상의 머리를 조아릴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큰소리 칠 수 있고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면 삶의 자리가 사탄의 권좌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삶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비록 높거나 넓지 않고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바르게 세워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의 집이 영원히 잇대어진 보금자리가 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건축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